자, 그럼 오늘 조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귀한 분들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알고 제가 뭐 긴 말할 거 있나요? 간단하면 되겠죠. 우선 저는 이런 말을 잘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말 한 토막을 우선 해놓으려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길 걸어온 것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두 가지는 늘 생각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일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에는 근칠 수 없었지 않나 생각해봐요. 초창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알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진토리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다 겉으로 보면 다 나쁜 것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신학교 졸업반 때 그 목회 실습을 가도록 저 청업기린교회에 그 이끌어 주었을 때에 빨리 가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지. 그래서 작정된 날짜보다도 일주일을 더 먼저 간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맞는 참 예수님 제 아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따름이란 길에 볼 때에 아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이 생각은 아니죠. 열심히 앞섰던 거죠. 그래서 뭐 긴 이야기 할 것 없고요. 일주일 동안 먼저 가서 가보니까 부흥회를 시작했디다. 그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마치고 나서 날 오란 것이었는데 내가 먼저 가다 보니까 부흥회에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괜히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딱 지내고 나서 딱 생각드는 생각은 아, 일주일 늦게 왔으면 좋을 뻔했다. 난 그거 잊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귀하게 생각했던 가까운 친척 대신 어르신이 이 땅을 떠나가셨을 때 위도가는 말을 듣고 제가 가서 전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세상 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진토리의 초창기답니다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원도로 기도하러 갔어요. 출발점은 좋았어요. 가서 며칠 동안 괜찮았고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본다면 하루 전쯤 돌아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더 기도하고 더 은혜스러운 지니까 더 많이 은혜 받자. 나쁜 생각 아니라고요. 근데 그 연기한 하루는 내 영혼 속에 축복이 아니었었어요. 주님 아시고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아무리 기도 시간이라도 내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상은 절대 내 영혼의 축복이 안 된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전 그거 잊지 못해요. 오늘 제가 인용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 36장이에요. 에스겔 36장은 참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 가서 먼 곳으로 가고 우리가 이모저모 어려워서 쫓겨나서 먼 나라로 흩어져 있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여다가 우리를 모두어다가 고국으로 돌려보내준대요. 그 쉬운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바빌론의 권세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취하여다가 참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준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얘기였어요. 두 번째는 고국에 돌리고 난 이후에 그동안 주님 없이 살던 우리가 어떻겠어요? 묶음은 두 가지예요. 뭐든 더러운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걸 맑은 물, 정결한 물로 우리를 씻어주신대요. 고마워요. 이거 우리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맑은 물, 정결한 물이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 아니고는 씻어지는 법이 없어요. 커요 안 커요? 엄청난 큰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씻음 받아도 정결하게 돼도 우리 영혼이 괜찮은 건 절대 아니에요. 씻음 받았으니까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런 것은 찬송가라도 엉터리예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대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재버리시겠대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역사예요. 이것도 큰 일이에요. 뭐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영혼이에요. 그 네 번째 것은 뭐냐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신이란 말은 성령님이에요. 신약적인 말로 표현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걸 우리 속에 둔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번만 인도해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 보혜사에 관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여기에 보혜사가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 한 번만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에 관한 말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제자들 믿을 분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따를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다 보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전날에는 주님이 그 육신의 음성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두게 하시면서 우리 생활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너무 고마운 거요. 그래서 내 율례와 내 규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율례와 내 규례. 다 이건 우리말로 우리 생활과는 그리가 먼 낱말들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생활 속에서 먼 낱말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율례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statute란 낱말이고요. 규례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judgment란 낱말이에요. statute란 영어는 들어봐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또 모를 거예요. 그 statute란 그 낱말의 의미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낱말이 가리키는 것은 좀 더 쉬운 영어로 말하면 engrave란 뜻이에요. engrave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판에 뭘 새긴다, 돌판에 뭘 새긴다 할 때에 그 새긴다 말이 engrave란 낱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글자를 주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이거 써주십니다. 그죠?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율례라고 말하는 이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끄시는 이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 나 사이는 핑크장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그 다음날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나요? 둔해질 수 있는 사람, 새겨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지금 골머리를 앓는 게 아니라 전날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길이 옵니다. 오늘 길. 이해하겠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율례를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의미를 묵상하고 찾아보고 되새겨서 하다 보면 아,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오늘 길을 이끄신다 그 말이구나. 예? 제가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이요? 수요일이요. 그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늘도 아침 먹고 바로 성전에 들어와서 지냈어요. 이게 나로 볼 때는 오늘의 나의 율례예요. 근데 월요일도 이번 주 월요일도 저는 아침 먹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종일 있다가 해체문 시간쯤 돼서 집에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때쯤 되니까 생각이 뭐냐면 아, 주님 오늘 길 참 고맙습니다. 내가 주일날 제가 전에 말해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아주 파릇파릇할 젊었을 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전에는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아침부터 뛰고 이 교회 저 학교 다 돌아봐도 권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럼 월요일 되면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러고 뭐도 다 그러고 나를 볼 때는 주님 앞에 좀 시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주신다. 그래서 월요일날 와서 성전에 와서 종일 지내다 보면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요. 너무 좋은 거요. 그게 나를 이끄시는 율례예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예배당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참 좋죠. 그게 율례란 말이에요. 오늘께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란 뜻이에요. 어머 여러분이 저를 보면 목사님이 언제나 싱싱하구나. 그건 아니에요. 주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나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흔들흔들 한다거나 피곤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길을 그리고 규례란 말은 그 오늘 길을 따라가는 길 속에서 가져보는 판단이에요. 이건 가까워요? 먼 얘기예요? 오늘 길과 길에서의 판단이에요. 저는 에스겔서 36장에 첫 번째도 엄청나게 귀중하고 고국으로 돌려주는 것, 두 번째도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나의 모든 더러워진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 다 씻어준 것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 내가 주님께 연합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해요. 근데 네 번째, 새롭게 오는 오늘을 내 주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는 이 길을 주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나 진실하게 고백해 볼게요. 이번 주일날도 제가 삐약삐약하게 섬기지 않았어요. 주님의 붙드신 은혜 속에 섬겼어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 좀 어제 섬겼으니까 오늘도 나는 강한 자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오래 갈 것 없어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끝장이요. 근데 급설내면서 오늘 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오늘도 시편 23편의 노래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야. 오, 주님 푸른 초장이네요. 실만한 물가네요. 그죠?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하면 이 네 번째 이야기를 축복으로 못 가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렸을 적에는 내 바쁜 일에서 오늘 주일날 교회 못 가요. 나 이해해요. 처음 어린 성도니까. 근데 해가 가고 시간이 가고 흘러가도 오늘 내 할 일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못 간다면 꼭 그렇게만 하는 사람 보면 저분이 도대체 주님을 따르나 안 따르나 나 솔직히 그런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니 내가 딱 주어진 일과 생활 속에서 나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 그런 근무지에 있다면 주님이 선한 목자신 주님께 여쭤본다면 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 같아. 오늘 네가 교회 못 가는 거 내가 이해한다. 난 주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쫓아서 오늘 근무 가도 마음이 된다 그 말이오. 아니 군인이 오늘 내가 대무제 땅에 들어가서 초빙을 했는데 주일날이니까 나는 가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넌 조라리 이곳에서 경계를 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병원에 종사하는 분은 오늘 내가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함으로 지내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이오. 제 말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은 내 문제를 몰라준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인생은 별로 재미없어요. 나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아준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틀림없이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이 새롭게 왔을 때 내가 보혜사 성령님 내 속에 두신 주님의 영을 쫓아서 오늘 길을 주님을 따르고 오늘 길 속에서 주의 판단을 따른다. 그것 없이 살아야 될 날은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이해하겠나요? 오늘 뭐 친척이 있어서 뭐 결혼식이 있어서 에이라 이 양반 그따구 갖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신이 고국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신 주님의 그 엄청난 역사 그 피로 구속해 주신 엄청난 역사 나라와 이금 옛사람 벗어버리고 참되신 주님께 속하여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엄청난 역사를 조금이라도 생각이나 하나? 뭐 결혼식이 그렇게 귀하나? 전날 갔다 오면 되지. 난 세 사람 없어도 안 돼. 난 세 사람이야. 예수 사람이야. 그러니 친척들 그렇게 하죠. 나 먼저 갔다 가요. 아무게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 늘고? 돼요? 안 돼요? 그 엄청난 역사를 그렇게 주님을 가볍게 생각함으로 오늘 이것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것 때문에 저래야 된다. 그 저분은 어떤 일만 딱 잡초면 삐딱 없이 간다. 난 그런 사람 싫어요. 그 천국에 속한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자이기는 아니에요. 난 주님을 모셨다면 여쭤봐야죠. 그리요? 주님께서 아니야. 넌 오늘도 내 앞으로 와야 돼 하면 다 버리고 주를 따라야죠. 제 말 이해하겠나요? 율례와 규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그 강인교 사모님이 월요일 오셨다가 월요일 오신 것은 뭐 순례자 모임 때문에 오신 것이지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 이제 잡수고 간다는 거지 내가 볼 때 그게 주님의 율례냐 그 말이오. 제가 딱 잡아놨어요. 그래 이제 아마 지금 오늘 저녁에 만약에 주님 모신 그런 길에 안 서 있었다면 영혼이 좋지 않았을 거요. 근데 찬송을 부르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영혼이 좋은 것 같아. 그죠? 사모님 듣고 이렇게 뜨끗뜨끗 하세요. 중요하셔. 잘 계시다가 그 주의 길을 그걸 다 내 머리로 잘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오. 참도 겁도 없이. 겁도 없이. 안 되죠. 전 그러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의 율례와 그것들 특별히 무엇을 합니까? 그냥 율례, 규례 이렇게 안 써놨어요. 내 윤례, 내 규례. 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어 있는 것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할 필요가 없다고.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이제 배집사님은 언제 갈지 잘 모르겠어. 주의 윤례와 규례를 쫓아야지. 내 생각 같아서는 사모님 떠나가시다 보니 갇힌 방에 둘이 있다가 혼자 있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같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그 혼자서 누구 내려가서 또 이수지장 지켜야지. 남의 바다를 지켜야지. 그래요! 여러분, 윤례와 규례를 쫓아가면 참 은혜가 많습니다. 기도, 난 산기도 좋아하니까 쫓아다니 보십시오. 당신들의 기도가 별이냐 끝장나지.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기도하다 보면 언제나 기도가 새로워요. 방에서 기도해도 기도가 좋아요. 예? 난 그래서 난 여러분 주의 윤례와 규례를 오늘 이 저녁에 그래도 제법 많은 분이 이곳에 찾아오신 것은 다 뭐요? 난 여러분이 그래도 주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마음 따라서 오신 분들이라고 믿고 싶어. 내가 어찌 나무 속을 다 알겠나? 믿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감동하심을 쫓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여러분 청년은 돼요. 이해하겠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고 뭐가 있으면 딱 그만이고 뭐 저 어쩐 일 생기면 그만이다. 난 제가 볼 때는 참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 다음치 다섯 번째 오는 것도 하나님 뭐래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그런 고민 안 한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 곡식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곡식을 주실 때인 것하고 내가 먹을 것 준비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처럼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해서 챙기는 그 사람은 나머지도 자기가 다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 챙겨주시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맡아주세요. 괜찮아요? 이거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먹을 것 아주 고민하면서 애태운 사람은 나머지 걱정도 태산 같아요. 집을 지어도 아파트를 사도 좋은 병원이 있는 그 근처로 가서 지어야 돼요.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는 큰 소동이 일나요. 그 어떤 택시기사가 잡는 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잡아가지고 빨리 못 가도록 하기도 한데 세상이 깝깝해서 주님 생각하는 마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않는 그런 우라통이 터질 만한 일들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곡식을 주신다면 아니 나머지 자상하신 사랑하는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지 않겠나? 괜찮아요? 그럼 다 돼요. 다 돼요. 정말 감사해요. 문제 하나를 잘 해결하면. 예? 그러면 딱딱한 얼굴이 안 된다 그 말이오. 감사하죠. 이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요. 다 되는 거요. 자, 이건 오늘 늘 그 해서 그렇게보다 주님의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윤례와 규례를 쫓는 그 우리가 됩시다. 그럼 참 좋죠. 자, 이거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이제 지금 한 것은 오늘 말씀 첫 번째 이런 거 아니요. 이건 그냥 허드레로 한 거예요. 기중은 말씀은 맞아요. 이? 그래야 숫자가 적어지지. 자꾸 말씀 많이 듣고 만드니까. 자, 그럼 오늘 저녁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전 그렇게 사는 게 늘 마음에 기대감이 참 많아요. 오늘은 주님 어떻게 인도하실랍니까? 참 마음이 좋아요. 기쁨이 돼요.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오늘 먼저 우리가 참 적지 않게 생각하고 생각했던 호세아 말씀을 오늘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호세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꾸 스쳐가기 쉬웠던, 그만 넘어가기 쉬웠던 부분들을 좀 챙겨서 정성껏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호세아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찾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본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을 읽다 보면 호세아가 처음 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 왜 자꾸 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보통 큰명할 수 있네. 제가 나중에 그 신학 가기 전에 마지막에 공부했던 그 공부를 할 때는 학교에 시험 칠 때 교과서는 펼쳐놔도 괜찮다고 해요. 근데 그 펼쳐놔봤자 큰 도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처음 난 아들은 로암미도 아니고 또 딸은 맨 첫 딸도 아니었었어요. 로루하마가 첫 딸도 아니었었어요. 그 보통 다 그냥 뭐 그렇게 다 생각하고 싶다나, 그렇게 그걸 짚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처음 낳았던 아들의 이름은 이스루엘이었어요. 이스루엘. 내가 이상한 책 보고 하는 말이 아니오. 호세아 1장이요. 확인하고 싶다면 성경을 펼쳐봐도 괜찮아요. 이스루엘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루엘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의미는 무엇인 의미냐면 하나님이 뿌리신다란 뜻이에요. 빛을 뿌리듯이, 물을 뿌리듯이 하나님이 뿌려준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뿌리신다. 근데 호세아 1장에 즉시 나오는 낱말이 있다면은, 그 내용과 더불어 즉시 나오는 낱말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후는 열왕기 하서 9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예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서 갚겠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꼭 죽어야 될 일, 심판받아야 될 일 같으면 하나님이 그 예후 집에서 갚아준다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신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벨이 죽을 사람으로 죽은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피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피를 예후 집에서 갚겠다. 여기는 부당한 것, 억울한 점이 없다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나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낱말을 읽을 수 있고요. 그 1장에서 좀 더 가다 보면 유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뜻깊은 집안 아닌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제가 조금 하는 말만 들어봐도 아들 낳아봤자 이스라엘을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은 못되구나. 짓밟히구나. 억울함 속에 참으로 짓눌리기도 하구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세요 괜찮는가? 아니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겠다는 말이 호시아 1장에 나와요. 그럼 그것도 알죠? 근데 이제 유다에 관해서는 한마디 하시는데, 그러나 유다는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말이나 또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긍휼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겠노라. 이 말씀이 호시아 1장에 나와요. 여기는 긍휼 정도예요. 근데 이 호시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범죄할지라도 유다야 너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창세기 29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야곱이 아들을 낳았을 때 처음에는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네 번째가 유다였어요. 근데 그 유다의 특징은 뭐예요? 레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아들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 아들을 얻는다, 이건 하는데, 나 이제는 그거 얻어보면 자꾸 야곱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날 알아줄 거다. 야곱이 나를 귀하게 알아줄 거다. 사실 레아가 아들 낳은 거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디나도 레아의 작품이에요. 디나가 누군지 알죠? 근데 그 레아의 마음은 자꾸 야곱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만 돌아갈 줄 안다. 그런데 유다는 특징이 뭐냐면, 네 번째 아들 낳았을 때 나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주님께 마음이 돌아갈린다. 이게 유다예요. 우리가는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유다로 돌아간단 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사무엘하서 2장에도 주님 제가 유다로 갈까요? 그런 것은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 되는 것보다는 난 주님께 돌아감이 좋다 그 말이요. 그 유다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강해요. 주님께 돌아간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봤자 만날 자기 남편에게 돌아간다, 뭐 세상에서 좀 더 높아진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귀중하다. 되겠나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사실 이스라엘 말이 나오니 하나 좀 인용해 본다면, 열왕기하서 1장에 아시아란 왕이 나와요. 이 아시아는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아합, 엄마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누구냐면 아시아예요. 그런데 열왕기하서 1장에 아시아가 왕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게 낫겠나 죽겠나 해서 그걸 갖다 물어보러 이방 신에게로 가라고 시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하냐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아시아를 하나님이 내팽개 쳐버렸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겁니까? 헤아려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자녀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생각해 주시는 면모가 있는 모습이 있다 그 말이요. 알아요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합, 그 하나님을 인쇄하기를 하다가 그만 자기 영역 속에 머물러서 악한 왕으로 전락해버렸던 아합 왕, 뭐 이세벨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던,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 아하시아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듯이 마침내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물어주신다, 찔러주신다, 그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호시아서 말씀에서 참으로 우리가 참 품을 것은 내 백성이다라는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있기를 원해요. 내 백성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을 알고 유다의 어느 정도 의미를 안다면은 내 백성이란 의미는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는가, 그 말이에요. 복잡한 말을 떨쳐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 때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이끌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내 백성이 많다. 저는 호시아에서 그러면 내 백성이 뭐고 긍휼히 이길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강하게 집중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아니면 백성이란 말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백성이다, 그 말이요. 호시아 4장과 6장을 인용할 거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이 정도라는 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 호시아 4장이요. 그래서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여러분이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택도 안 닿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딱 한 가지요. 호시아 4장에서 말하는 지식은 딱 한 가지라고. 나 육신에 속하면 주의 백성 못 되고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속하면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견고한 지식이요. 오늘 여러분 복잡한 거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아니에요. 다 자기에게 속하면 망하는 거요. 주의 백성 아니요. 그래요? 그는 창세기부터서 계시록까지 가요. 다 마찬가지요. 주의 백성. 그러면 주의 백성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 됐나요? 여러분, 자기를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 그리스도인이 그 바보 짓거리 하는 거요. 그거는 자기에게 속게 사면 아무리 가도 끄떡머리는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생활 속에 구원도 안 돼요. 에스겔서 33장에 나온 여러분과 제가 의인과 악인에 관한 모습이 나와요. 악인처럼 살다가도 의인처럼 살 수 있고요. 의인처럼 살다가도 악인처럼 되고야 말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라 생각해요? 내 마음을 좀 삐뚤하면 악인이 되고 내 마음을 좀 노력하면 의인이 된다 생각해요? 한번 살아보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기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은 이거예요. 내가 의인처럼 산 이유가 뭔가? 그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부인해버리고 주님께 속해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요. 자기에게 속해가지고 악인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주님께 속해야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의롭게 살던 사람이 자기에게 속해버리면 다윗처럼, 사무엘하서 다윗처럼 악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7장처럼 악인이 된다, 그 말이요. 자기에게 속하면 악인이요. 이 하나는 절대 변함없는 진리예요. 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을 입혀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실까? 그럼 우리 못 살지 뭐. 주님을 입혀 주시고 난 뒤에 에스겔 33장 다음 장인 34장처럼 좋은 꿀 맑은 물은 틀림없이 줍니다. 우리 먹을 것 주십니다. 좋은 꿀 맑은 물은 내가 찾아 먹는 거요. 주님이 주시는 거요. 추구하는 마음은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요. 우리는 읽으면서도 주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 주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 읽고 읽어봐도요, 깜깜해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걸 맑은 물을 틀림없이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듯이 호세아 사장은 우리가 명료한 지식,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식이라는 말만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창세기도 그러고 출애굽기도 그러고 쭉 계속해서 다 마찬가지요. 틀림없는 이는 법칙이에요. 자기에게 속해서 망하지 않을 사람 없고요. 자기를 찢어버리고 주님께 속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 호세아 사장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요.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거 다 어려운 말들인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 주님의 지체가 되면 예수님 심장은 알아줘야 돼요. 맞아요. 주님의 심장은 알아줘야 돼요. 주님의 심장은 알아줘야 된다고요. 아니 지체가 돼가지고 심장하고 딸이 논다면 그거야말로 그 이상한 거지. 지체를 부르실 때는 주님은 심장도 주시겠다는 거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만 주고 불에 구운 양고기만 주고 양의 머리와 양의 내장과 양의 정각이를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참 인생의 몰골이 참 이상해요. 양의 고기만 줄 뿐만 아니라 양의 머리도 불에 구워 먹으라 했다고 말이요. 주님의 지으름이 내게 온다. 성령님한테서 온다 그 말이요. 양의 내장, 그건 주님의 심장도 내게 준다 그 말이요. 양의 정강이, 그건 곱고 강한 그런 메모도 내게 주신다 그 말이요. 아, 양을 준다면서 깍대기만 주면 뭐예요? 겉으로만 부드럽고? 아니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 틀림없이 주신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해도 온전하게 역사하세요. 그분은 이거 주세요. 주신다고.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나에게 오늘도 젖과 꿀을 주실까, 기름진 은혜 주실까, 그런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믿고 있어요. 주님, 오늘 새벽도 틀림없습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주실 겁니다.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는 저를 주님께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살아오고 난 이후에 실망시킨 것 잘 못 봤어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오래전, 수십 년 전, 아주 수십 년 전,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밤 12시쯤부터서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이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럴만한 주님 모시 여긋난 마음도 아니고 참 좋은 마음인데 그래서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아침도 없어요. 오후쯤 됐을 때 내가 그때 경남 김해를 가야 될 일이 있어 김해를 갔는데 우리 조준도사님 교회 간 거 아니요. 김해에 갔는데 그때 알았어요. 주님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보시려고 그러셨군요. 그런 특별한 일 위에는 주님께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좋은 꿀 맑은 물 주세요. 좋은 꿀 맑은 물 주신다고. 틀림없죠. 근데 이 호세아 4장에는 내가 주님께 속했을 때 주님의 살아있는 법을 내게 주신다 그 말이요. 알았나요? 이거는 문자적인 죽어있는 613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주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살아있는 그 심장의 법이 내 법이 된다면 이 사람 주의 백성 맞아요. 6장에는 이틀 후에 제3일에 살리라. 뭐 내가 나를 찢어리라. 이런 말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주께 속하였을 때 주님은 나에게 새벽별처럼 일정하다는 거요. 그러면 4장은 법이고요. 6장은 빛이에요. 두 마디로 묶으면 이런 거요. 4장에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심장을 내게 주시고 6장에는 살아계신 주님 얼굴을 내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한 주의 백성이 된다. 아멘. 주님의 심장, 주님의 얼굴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 빛 가운데 못 살고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못 살아요. 불행해요. 자, 내 백성이다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길에 설 때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죠? 놀랍죠? 근데 이제 내 백성이란 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루하마라고 한 내가 긍휼히 이길 것이다 말도 있으면 좋죠. 내가 긍휼히 이길 것이다. 이걸 호세아 14장에는 적어도 10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긍휼히 이길 것이다. 10개 길게 설명하면 시간 다 가니까 금방금방 해야 되겠다. 그 나는 이런 것도 긍휼이고 저런 것도 긍휼이고 할 것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열 가지란 구체적인 긍휼이요. 중심이 되는 긍휼이요. 이런 긍휼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가 같으리니. 여러분 이건 은혜요. 주님의 변함없으신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이거 있어야 되죠. 변함없는 끊임없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중요하죠. 끊임없는 은혜 있어야 된다. 아, 이거 정말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중해요. 둘째로 내 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 22장에는 다윗의 뿌리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땅에 많이 박힌 거요. 보좌에 계신 주님의 뿌리요. 그렇죠. 그러듯이 호세아 14장에서 그 큰 백향목, 나무 중에 왕자란 그 나무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가무름이 와도 낙견과하게 서 있는 것은 뿌리 때문이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22장을 보면 보좌의 주님이 우리 뿌리예요. 여러분 난 주님이 나의 뿌리가 된 것 말할 수 없는 긍휼이라 생각해요. 뿌리. 세 번째 그 가지는 터지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땅에 보이고 이 땅에 문제를 부딪히고 이 땅에 시달리는 것은 가지인 겁니다. 가지. 이 땅에 문제를 부딪히고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이 가지가 시들지 않고 퍼져간대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얼음이 와도 이 가지는 퍼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고 말이오. 이 가지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요. 우리가 가지로서 세상을 부딪히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찌들지 아니하고 시들어버리지 아니하고 퍼져갈 수 있다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오. 그럼 내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했어요. 내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자라서 10년 내지 13년쯤 돼서 13, 14년쯤 돼야 열매를 처음 맺는데요. 그리고 30년이 돼야 이제 제대로 열매를 맺는데요. 제 역할을 한대요. 감람나무가 근데 뭐 그 나무가 생긴 모습이 그 나름대로 웅장하대요. 그리고 열매가 참 소중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별로 보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감람나무와 같이 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고 겉으로 볼 때 전부 다 그렇게 웅장하고 참 영광스러운 그런 감람나무 같을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려받겠니 살아간 생활이 어려워 보여도 은혜 속에 아름답고 그가 바라보는 영광 있는 마음 자세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그러지 않나요? 누가 날로 보면 난 전에 쭉 근래는 아닙니다만도 영월에서 과일을 사러 갔더만은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사람이 똑똑해 보여. 그냥 흐릿해 보이지 않고 뭔가 생각 있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했는데 어르신 음성이 왜 그리 좋아요 그래요. 난 내 음성이 그렇게 좋은 줄 그때 몰랐어요. 지금도 내 음성이 괜찮지? 에이 양말 갖게 인자기는 뭐가 괜찮아? 나 다 아는데. 근데 그분이 듣기는 그랬던가 봐요. 어르신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는데 음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큼 좀 지나고 나서 또 과일을 사러 갔더만은 그분이 좀 무겁게 샀더만은 그 실어다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나 차 있는 게 따라왔어요. 그 이제 아마도 내가 볼까 그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통 보면 차를 보면 그 사람 알지 않아요, 그죠? 전에 우리 집 옆에 있었던 그 봉답 맨디었을 때에 맨장을 지내셨던 그 할아버지는 그 집에 조그만 선물을 가져가면 절대 가만 계시지 않았어요. 꼭 쫓아나서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난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를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더만은 이분도 나와서 차를 차까지 들어다 주겠다 해서 내가 뭐 들고 갈 수 있는 이만큼 샀는데 그럼 들어줄라 그럼 들어주시오 딱더만은 차를 딱 보더만 그 당시부터는 본 채 많죠. 그때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아니에요. 그때는 차 종류는 같지만 그때는 하얀 차였는데 좀 치 박힌 데가 좀 많이 있었지. 지금 차는 좀 더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분이 차 보고 나서는 그냥 그다음 지나가면 지나가는가. 예.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땀이요? 사르밧 여인은 초라하고 그러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강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이 가진 거 별로 없고 주어진 한계에 그래더라도 무언가 풍기는 강함이 있고 무언가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을 줄 확신해요.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허저고죽한다 이건 안 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는 망하는 자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볼 때 어떻게 하세요? 참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도 겪고 옥중생활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불구하고 그는 지금 주님께 속함이란 것과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꽉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땀을 딱 가지고 있다 그 말이요. 우리 다 그런 거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어깨 축지에 축 내려갖고 안 되죠. 그래요. 내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당신은 별것도 없는데도 뭔가 풍기는 게 뭐가 있다. 아멘? 아멘? 괜히 그걸 보고 어깨를 갖다 높이든 낮았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조용히 주님 앞에서 은혜 속에 마음이 꽉 잠기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요. 그건 가짜가 아니고 실상이요. 돼요 안 돼요? 내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그리고 내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건 천국의 향기가 있다 그 말이요. 천국의 향기가 있다 그 말이요.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다섯 가지 좀 했나? 너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창세기 26장에 그 이삭이 농사 지은 거 1년짜리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시편 65편에도 1년짜리 농사인데 연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곡식같이 소생한다 말은 이 한 해도 달마다 시간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둔다. 아멘! 너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다. 일곱 번째, 보도나무같이 꽃을 필 것이다. 보도나무처럼 꽃을 필 것이다. 여러분, 보도나무 꽃은 나팔꽃처럼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맨드라미처럼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꽃은 있는데, 꽃이 있기에 보도가 있는 거지 뭐. 꽃은 있는데 그건 있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사실 그 꽃은 안으로 이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참 강렬한 말이고 이 꽃이란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은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향기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꽃과 더불어서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여덟 번째 나오는 것은 향기가 나와요. 레바논에 포도주 같은 향기가 있다. 그건 딴 말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내 주님과의 삶이 익어 있는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이요. 네!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위험한 세상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요. 아홉 번째, 내가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우상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택한 백성이요. 에브라임은 택한 백성이란 의미예요. 근데 우상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때쯤 되면 우리는 긍휼 속에 언제나 주님이 내 주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럼 내가 너에게 참나무 같으니 푸른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인하여 열매를 맺으리로다. 주님이 나에게 변함없는 늘 푸른 나무로 생명나무로 서주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요. 이 열 가지가 뭐요? 긍휼이요, 긍휼. 백성이란 말 속에는 주님의 심장을 붙들고 주님의 얼굴 빛을 가지는 이 정도가 돼야 주의 백성이고, 긍휼이란 말은 나머지 이런 것도 긍휼일 수 있고 저런 것도 긍휼일 수 있겠지만 긍휼의 핵심적인 것은 이런 열 가지가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긍휼이다. 자, 오늘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그건 나에게 속하지 말고 주님께 꽉 내어달리자. 그리고 주의 심장을 알자. 내가 나를 찢어버리고 주께 속하여서 주님, 나의 빛 대신 주님의 얼굴빛을 알자. 그 정도가 되어야 주의 백성이다. 그리고 긍휼이, 내가 긍휼이 길 것이란 것은 지금 말한 열 가지 정도의 긍휼은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가지 이야기인데 시간이 좀 갔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멀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가깝게 생활 속에서 힘있고 살아야죠. 두 번째는 시편 1편 말씀을 하려고 해요. 시편 1편 말씀을 누가 모르나요? 다 아는데요. 근데 알기는 뭘 다 알아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몇 가지로 집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이런 제목으로 붙여 말할 수 있어요. 살아 계신 나의 임마누엘 대신 주님. 또 딴 말로 표현하면 살아 계신 내 주님과의 동행. 이런 제목으로 시편 1편을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꼭 들어가야 돼. 나의 임마누엘 주님. 그 다음 살아계신 내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시편 1편이라고. 자, 빨리빨리 이야기합시다. 내가 오늘 저에게 몇 가지는 해야 되니까. 저 가인께 사모님도 가시고 배입산도 가시려고 하면 오늘 뭔가 차곡차곡 다져놓고 보내야 되지 않겠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고작이야 이거요. 뜯어보면 죄인의 길, 악인의 깨, 오만한 자의 자리, 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우리가 이런 거 떨쳐버리고 내 구주 되시고 나에게 참되신 주님께 속하여서 주의 길을 쫓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이런 자가 돼야 복 있는 자죠. 이 틀림없죠. 이런 복 있는 자. 지금 우리는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은혜 속에 붙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 복 있는 자가 아니하며 소극적인 말만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요. 네 가지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그 다음치 한 두세 가지를 엮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가지 역점을 둘 때 그 잘하면 두세 가지는 언제 준다 그 말이요. 예! 네 가지만 잘하면. 근데 첫 번째 하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내가 나 육신 속에 머물면서 아니하며라는 것은 안 돼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데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구주 대신 주님께 속할 때에는 우리가 선택할 복이 있다 그 말이요. 자기 안에 속해 있으면서 아니하고 쫓는다. 이 둘 다 안 돼요. 주님께 속하면 아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육신에 속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 속하면 다 되죠. 그런데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이란 말이 나와요. 인 주님의 살아있는 법이에요. 제가 시편 1편을 딴 제목으로 붙인다면 뭐라 하세요? 살아있는 나의 임마누엘. 그 다음치 살아계신 내 주님과의 동행. 맞아요? 이건 언제나 있는데 여러분이 전날에 모르는 전날에 힘입어보지 못했던 돌감람나무로 살 때에 들포도나무로 살 때는 전혀 몰랐던 주님께 나를 잘라버리고 주님께 속했을 때에 우리가 힘있게 되는 놀라운 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법이 있다 그 말이요. 로마서 7장에는 내 속에 욕심만 안 가질라 해도 욕심이 나오는데 8장에는 예수님 안에 속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더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속에 오더라.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이라는 것 정말 감사할 거예요. 여호와의 법. 예레미야 29장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해서요. 그때 어떻게 만나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공통되는 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 저런 하나님을 만난다 다 아니에요. 난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각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읍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둘째는 나 혼자 겪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것도 도와주시더라. 그런데 세 번째는 참 귀한 건가 보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단서가 붙었어요. 그건 어느 정도 기도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세 번째 것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어요. 이게 로마서 6장과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과 평강으로 만나주시는 거요. 생명과 평강으로 만나주시는 거라고. 그의 생명을 만나면 내가 주님 만난 거요, 안 만난 거요? 난 겉으로 주님 만난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만난 것이 더 진짜요. 그때 그 모습을 만난 것보다도 주님의 평강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난 거요. 이 귀중한 거요. 어제 식구들과 5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함께 이론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기도를 맡을 때쯤에서 이런 말로 했어요. 야, 지금은 마음이 평안하다. 지금은 마음이 평안하다. 그 굉장히 귀중한 거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평강이요. 예? 마지막 기도하면서 지금은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그러다가 마침내 기도하니까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 괜찮아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만나고 살아요. 난 주님을 만나면 오늘도 그 얼굴을 만나고 그 생명을, 그 평강을 만나고 살고 싶어요. 말라기서 2장 말씀에 레위와 세운 언약은 이것이니 생명과 평강이라. 그리고 이 지파들은 딴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서 뛰놀 때도 아니야! 우린 주님께 속하여 기다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속에는 주님의 평강이 그들 평강이었고 주님의 생명이 그들 생명이었다고 말이요. 우리 인원 주님 내 생명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곤란하더라도 나는 예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좀 어렵더라도 주님의 평강을 내 평강 삼을 겁니다. 자기 중심입니까? 주님 중심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내가 어려워도 내가 좀 곤란이 있어도 주님의 평강은 내가 꼭 추구할 겁니다. 그 말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말라기서 3장에서 언제나 주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그런 자요. 그런 길로 가는 자는 어떤 여건과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늘 돼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늘 돼요. 예!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쫓고 주의 평강을 쫓는다면 근데 예레미야 31장에는 이제 그들을 만난다 이 말한 것이 아니고 나와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을 맺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자나 큰 자나 그건 처음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올해 예수 믿었던 사람이나 다 내 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내 법이 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이요. 그걸 더듬어서 주님의 생명을 내 법으로 주의 평강을 내 법으로 하는 거요.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그러면 안 부사져요. 안 부사져요. 망하지 않아요. 나아가요. 강팡한 마음도 없고 은혜 속에서 전진하고 산다고 말이요. 대단히 소중하지요. 그래서 여기 법이란 말을 난 너무 귀중하다 생각해요. 이 살아있는 법이요. 조금 가다 보면 시냇가에 시냇가란 말이 나와요. 이 개꼬랑이 아니요.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천국의 시냇물이요. 둘째로 시편 1편의 두 번째는 그 마음은 즐거워한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내 살아계신 주님을 내 임마누엘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내 주님과 동행하면 딴 것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 주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아는 사람은 즐거워해요.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장이라서 지루하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나에게 예언하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런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법이나 주님의 증거나 주님의 교훈이나 주님의 계명이나 주님의 판단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쁨이 될까 안 될까? 다 살아있는 거요. 예! 윤동주 씨가 살아있는 것을 노래해야지. 젠장 자기가 죽어 있는데 무엇이 살아있겠소? 우리가 살아있다 보면 정말 기쁜지요. 이. 즐겁지요. 이. 즐겁지요. 이. 딴 것보다 주의 법을 절구한 우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이걸 갖다가 주야로 주야가 뭐요? 주야가 뭐요? 낮밤, 밤낮으로 이걸 묵상한대. 여기 묵상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더듬어서 찾는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아도 더듬어서 찾는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 맞추고 가신 분들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해 놨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강릉이 아니에요. 오늘은 무장아찌. 그거 잘 나갔고 직장 교육 잘 나갔고 그 양념 좀 넣고 해가지고 잘 비벼서 먹으면 요새 맛이 있죠. 근데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괜찮다고 된대요. 무시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잘 해봅시다. 이 끄트머리에는 무장아찌가 기다린다 그 말이요. 근데 주야로 묵상한다. 나는 묵상에서 안 만나진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띠 동료 메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 종은 그날 저녁만 그런 자세였겠는가? 다음에도 그런 자세 아니었겠는가? 근데 만약에 그래 있어갖고 아무것도 없고 맹탕이고 올 밤도 맹탕이고 다음 밤도 맹탕이라고만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군복무할 때 바닷가에서 보초를 섰는데요. 거기에 있는 우리 병사들은 여섯 명이 한조가 돼갖고 보통 한 곳에 12명 정도가 가 있는데 우리 총 실탄 한 박스 가져가요. 그리고 총도 가져가요. 어떤 장난기 많은 친구는 그 밤중에 그 총알을 내갖고 총 쏴보기도 했어요. 나중에 꾸중도 듣기도 했겠지만 너무 심심하니까. 근데 그 보초 밤에 간첩을 잡아요. 간첩이 오면 매일 온다고 하면 좋겠어. 안 오는 간첩을 어떻게 잡아요. 근데 무엇까지 우리한테 공포증을 주냐면 당신이 간첩을 못 잡았는데 나중에 간첩이 잡히고 난 이후에 그 길로 들어갔다고 하면 나중에 당신은 군 제대하고 난 이후도 형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뒷골에가 그렇게 자신이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군들이 그거 할까? 안 하죠. 시간 맞춰갖고 10시 반하고 밤 1시 반에는 전경들이 전투경찰이 순찰로 와요. 그 시간만 바다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길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투경찰이 오는 길만 지키는 거예요. 난 처음 갔을 때 첫날에 그 바닷가에 갔을 때 자, 우리 대공경계하자 거기에 그 동네에 떨어진 그 가운데서 대공경계 뭘 할 건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소우가 전부 다 콘크리트 돼 있으니까 그 돼 있는데 초소우에서 하늘 바라보고 눕자 그 말이요. 그게 대공경계를. 나는 그때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첫날 밤에. 그거 갔을 때 첫날 밤에. 인간이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해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주께서 내 영혼 속에 분명히 들려주셨어요. 그 인간이 세운 군 복무지만 주님을 위해서 착실하게 서란 뜻이에요. 전 착실하게 군사수요. 제가 여러분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부대원이 30명, 30명이어서 이틀 동안 하는데 60명 중에서요. 상 주려고 집어놨던 사람이 Whose name is a 영기캄. 그렇게 그럴 만큼 보초를 제가 착실히 있었어요. 우리가 조소가 뚫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데를 이렇게 말해요. 아, 이 시간 강행 시간만 됐으면 안 뚫혔을 텐데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나를 몰라요. 난들 바닷가 보고 서 있을 수 있어요? 난들 길만 보고 설 수 있어요? 나 그리 못해요. 근데 저는 착실히 앉아서 했어요. 그 추운 겨울날 무등가에 앉아서 그 딱 오와 검은 오바 하나 덜치고 물론 안에는 군복이죠. 딱 총 들고 착실하게 서 있었어요. 어떤 때는 초소 앞에 내가 딱 정위치에 서서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순찰이 딱 와가지고서는 야 뭐하는 거야 이래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딱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 너무 조용히 왔나? 그리고서는 그분이 책망하지 않고 지나가더라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나의 묵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묵상을 하면 은혜가 오는가요? 제가 은혜가 잘 안 온 때를 알아요. 언제 은혜가 잘 오느냐면 오늘 밤에 가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안 해요. 잘 안 오더라고. 먼저 집에 있을 때 준비를 해놔야 돼요. 말씀 읽기도 하고 기도도 좀 하기도 하고 준비를 딱 하고 가면 그날 밤 틀림없어요. 종이 임해오는 천국의 은혜의 이슬이 얼마나 좋은지, 찬송도 얼마나 좋은지, 저는 엄청난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대로 가면, 그렇게 임해오면 그 다음날 밤도 잘 설라 할까 보초 안 설라 할까? 너무 잘 하려죠. 제가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분출리 식구들도 저를 보고 며칠 전도 물어봅시다. 도대체 목사님 언제 자요? 이렇게 해요. 내가 무슨 남 넘어다니는 도상가? 아니에요. 근데 제 잘만큼 자요. 쉴만큼 쉬어요. 근데 내 주님과 나의 사귐은 참 좋아요. 그게 재미없다고 하면 내 인생은 재미없는 거지. 여러분 그 재미없어요? 제일 그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유익이 많은 시간이에요. 축복된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보면 어째게 보여? 성경책 그냥 읽어서는 그 오래 못 가요. 재미있게 못 봐요. 근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경을 보면 늘 새 책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일날도 무슨 말씀을 해야 되노? 수요일 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노? 전 그러지 않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 어느 것 정도 좀 추리가 해야 될까? 이 정도 제 할 말이 없어서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다 보면 그죠? 전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묵상이란 말이 처음이니까 성경을 몰랐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가도 더 주님 말씀을 묵상해 볼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성전에 와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기쁨이 돼서 봉투를 하나만 봉투를 닫아가지고 그 속에 감상금을 넣었어요. 얼마 넣었는가 그건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성껏 감상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이건 사실인데 은혜 속에 임은 이것은 축복이고 사실인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마음에 강하게 뜨겁게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한다 말이 없는 것 가지고 한다 그걸 재미없죠. 인생 살고 가다 천국 가면 금융기 너무 어마이하다고 한다면 난 주님 묵상은 참 많이 했다고 할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묵상보다도 주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몸이 건조한 거 아니고 은혜 속에서. 여러분 시편 1편의 묵상은 몸이 건조한 묵상이요. 은혜 속에서의 묵상이요. 이 살아있는 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죠? 주님보다 앞서지는 마세요. 혼자서 자꾸 성경 나가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가지고 묵상하세요. 한 장만 가지고도 은혜 주시면 그것만 가지고 묵상하세요. 괜찮아요. 한 장도 안 되게 묵상이 되면 거기서 좀 집착해 보세요.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난 축복이 많다 생각해요.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 이분은 근무도 안 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묵상만 하고 사나? 아니에요. 근무하면서도 묵상해요. 차 타고 가면서도 묵상해요. 때로는 운전하면서도 묵상해요. 그게 축복이다 그 말이오. 주님께서 그 시간도 축복해 주실까? 축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디를 나갈 것 같으면 그렇지 못한 때도 없잖아요.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다 제 호주머니에는 새로운 수첩하고 볼펜이 딱 챙겨져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오늘도 차 타고 가면서 주님을 묵상해 봐야지. 그게 서울로 가든 그게 아래쪽을 가든 난 새롭게 수첩을 넣고 또 볼펜을 넣어가지고 오늘도 가는 길 속에서 묵상해 본다. 여러분 그게 크죠? 그게 크죠? 그게 엄청난 은혜 있나요? 말하지 마세요. 저 은혜 바닷가 가면 미래가 자꾸 잡혀서 너무 많이 잡힌대. 어느 바닷가 가면 큰 깔치들이 너무 많이 잡힌대. 그것하고 비교 못할 만큼 축복돼요.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어느 시간도 깨어 있을 때는 잠들었을 때는 주님과 함께라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더듬어 본다. 그 뭐가 없으면 주님의 가까우신 마음이나 은혜로운 마음이나 조용히 붙잡아주는 평강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 어수네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게 있으면 마음이 늘 뿌듯해요. 그래서 감형도 있고 용서도 있고 때를 때는 따끔하게 질책을 해도 강한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는 거요. 은혜 속에 늘 살아야 돼요. 다음 네 번째, 이들은 시험을 견딘대요. 여러분 시험을 견디는 것은 주님과 나의 이런 은혜와 이런 묵상이 없으면 시험 못 견뎌요. 악인은 못 견디는데 우리는 견뎌요. 그 견디는 것이 뭐요? 이런 실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견뎌가는 거예요. 내 주님과 살아있는 동행 속에서 견뎌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서 고린도서 11장에서 고린도서 4장에서 고린도서 6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사도 말씀도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나 이런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섬겨갈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은혜, 특이한 은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런 은혜를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은혜에서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끊임없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런 것을 꼽씹어 보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던져주는 거예요. 얹어주는 거예요. 저게 뭔가 천국의 시냇물이 흐르고 있대 우리한테.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으면 천국의 시냇물이 흐른대. 두 번째는 잎이 시들지 않는데, 우리 삶이 시들지 않는데, 세 번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앞에 네 가지만 자라면 이 세 가지는 덤으로 흘러온다 그 말이요. 자, 우리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쯤 돼서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되더라. 그런 기쁨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이 대답이 늦어서 내가 오늘 말씀이 늦지. 그래야 다음 말을 조금 이어가기가 덜 미안하지. 세 번째는 좀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요. 뭘 잘 몰라도 그냥 아멘만 해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서 있는 영토를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단히 귀중해요. 내가 서 있는 영토를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너무 바보예요.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영토가 어떤 줄 안다면은 엄청난 결실을 거두어 들을 텐데 자기가 서 있는 영토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 보인다. 도망가고 있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요. 자기가 서 있는 영토는 굉장히 축복스러운 영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영토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요. 우리가 계시록 18장과 19장 말씀을 읽다 보면 18장에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래. 그러면 주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놓고자 하는 정확한 위치에 서지 않을 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거기 앉아있다 그 말이오.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한다는 거요. 그리고는 그들이 받을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재앙을 당한다 그 말이오. 잘하면 어떻게 되게 요한계시록 19장처럼 되는 거요. 이제 나온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해 준 영토가 뭔지 모르다 보면 죄 못 이겨요. 내가 세상이 당하는 이런저런 불행과 어려움 못 이겨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영토를 내가 찾고 찾아서 어느 정도 시편 22편까지 시편 22편처럼 시편 132편처럼 내가 그 영토를 찾고자 마음 써서 딱 찾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굳게 선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아, 죄를 내가 이렇게도 못 이기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잘 영토를 못 썼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 보면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재앙을 당한다 그 말이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어둠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건 다윗이 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 자기가 설 영토에 안 선 거요. 뛰어 서면 시온 산성에 설 수 있고 보좌의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놓쳐버리고 말하면 그가 서 있던 위치가 영광의 자리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한다. 쓸데없는 아름답지 않는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나무 지배를 부수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적군에게 제물로 내주고야 만다.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영토는 서야 돼요. 깨어 믿음에 서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서야 돼요. 그리고 보좌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주님이요. 부활의 영토가 지금 내가 설 영토예요. 거기에 서서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너 하나님의 종아.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래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해 준 영토에 설 때는 되는 거요. 그곳에서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요. 그때 우리가 듣는 말은 회개해라. 또 뭐 우째라 저째라 그런 말 없어요.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생활의 특징이 찬송이다. 이사야 43장에 나온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 거친 광야에 밀려올 때에 우리가 뭐하기 위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그의 백성이다. 이 땅에 뭘 하려고 살아요? 단식하기 위해서 괴롭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어렵게 살아가려고요? 다 헛된 소리요. 올바른 위치에 서 있으면 우리에게 오늘도 보좌로부터 축복이 생명수강이 흐른다. 그건 축복이다. 그 생명수강을 따라 살다 보면 이사야 43장은 35장으로 바뀌어진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 우리는 특징이 찬양이어야 돼요. 찬양이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할 것이 많다면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해요. 교회가 딱 쓰다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주님의 자비를 구하겠습니다만은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해야 정상적이고 잘 제대로 선 교회예요. 오늘 이 오여 이 저지게 오신 분들도 이런 찬송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중심해서 오늘 하나님의 종합공동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그 말이요. 나는 죄종은 싫어요. 세상의 종도 싫어요. 난 주님 것께 속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몸이 건조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조그만 일도 큰 일도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주신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새 영토에 서다 보면 믿음에 서다 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열어판 자로 어린 양의 신부처럼 주님께 갖고 온 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홀로 살게 하지 아니하세요. 끼어 있으란 이 시간도 오늘도 여러분 오늘이 별로 재미가 없고 이 시간도 재미가 없나요?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끼어 있을 만해요. 재미가 없으면 무덤덩이에 살아버려요. 끼어 있단 말은 정신 차리고 사는 거요. 맞아요? 지금부터 5시간 후에 그렇게 기다렸던 반가운 분이 오신다. 어머님이 오신다. 그렇게 기다렸던 참 아무개가 오신다. 그것도 마음이 설레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 귀하신 만왕의 왕 전능하신 그분 근데 모습을 겸손하게 나의 주님처럼 평범하게 다가오시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으로 내 사랑으로 이 시간도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려고 하신다. 제가 한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이면 여러분의 생활 별거 없어요. 진짜 같으면 생활은 귀중해. 너무 소중한 거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가 제대로 된 주님과의 관계에 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때는 옷도 한 벌밖에 없대요. 한 벌밖에 안 만들었대요. 내 주님께 속하고 내 주님 사랑하고 내 주님의 돕는 자로 사는 것 위에는 사는 생활이 없었다 그 말이요. 난 착한 일을 하려고 해서 사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의 돕는 이로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요. 굉장한 일을 하려고 사는 사람 아니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사는 거요. 한 가지 그것밖에 없는 거요.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 내놓는 옷이 주님이 주신 옷이 뭐 내 생활을 전부 다 묶어서 주신 옷이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을 옷이 돼요. 그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고 참으로 모두가 다 의로운 신랄로 다 짜여졌대. 의로운 신랄로 다 짜여졌대. 창세기 6장에는 사람들이 도모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해요. 그러나 주님께 속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도 도모하는 것도 모든 계획이 다 아름답고 값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복순 사모님이 그냥 화요일 아침에 가면 어째요? 아니에요. 우리는 도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배집사님이 글쎄요. 또 때에 맞춰서 주님과 더불어 움직이는 것 그 참 더 축복이 될 것 같다. 더 뜻있는 일이 될 것 같다. 도모 자체가 아름답다 그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날에 보면 다 참 놀라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백성아! 주님의 백성인데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재앙 가운데 살고 재앙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치에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점은 기억하십시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홍해를 걷는 그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 그 꼭 쓰러져야 되는 겁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는 겁니까?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의 백성답게 살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다음 말은 간단히 해야 돼요. 이 다음 말은 여호수아 말씀인데 조금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시를 버티고 있으면 내가 길게 할 거고 자세를 바르게 해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금방이라도. 여호수아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각성하면서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1장에서 발바닥으로 딛는 곳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발바닥이란 말은 나를 저하고 격리해서 생각할 때는 나를 높은 층계 위에 놓기도 하고 나를 의자 위에 놓기도 하고 나를 좋은 신발을 신고 구별하기도 해요. 그러나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다 할 때는 그 땅과 내가 하나예요. 맞아요. 우리가 피로 구속한 주의 백성이지만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흙과 다를 바가 없어야 돼요. 흙하고 마찬가지다 그 말이요. 난 사랑할 만한 거 못되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길 것이 못된다 그 말이요. 내가 한번 전에 우리가 했던 문구점이 있어서 그 문구점을 그 사장님이 잘 계시나 하고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근래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 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갔더만은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나를 보자마자 문 열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은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그분이 마스크 쓰는 거라고. 나는 마스크 안 썼는데. 그렇게 나를 보자마자 처음 하는 것이 마스크 딱 쓴. 그분이 우리가 가면 우리 식구들은 반가워했어요. 또 반가울 그런 사이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뭐 있는 시절이어서 그러겠지만 보자마자 마스크 쓴 그가 다음 대화 속에서는 자꾸 그리감을 불러하게 해서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마스크를 안 썼을 때 당신이 반갑긴 하지만 그 코로나가 오면 큰일 난다 하면 차츰차츰 그리가 멀어져가 안 그러겠어요. 참 이거 좀 그래요. 반가운 분일 때 내가 발바닥으로 내려놓으면 어째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손도 안 내밀고 이게 좀 마스크부터 탁 쓰고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는 육신을 아껴갖고는 절대 좋은 관계 안 됩니다. 뭐 그러다고 여러분 마스크 쓰지 말라 그 뜻은 아니에요. 필요할 땐 쓰고 다니세요. 그렇지만 나 육을 바뀌고 귀하게 사는 사람은 그건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육은 땅에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도 나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땅에 떨어뜨려 죽음에 넘긴 자, 예수님의 무덤에 넘긴 자, 그리고 자기를 이 땅에서 미워하는 그 자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5장에도 이 내용이 반복된다 그 말이요. 신을 벗어라. 그 다음 그 육체를 벗어버리라. 그게 할례예요. 맞아요? 그 10장에도 반복된다. 반복된다. 길갈로 길갈로 길갈로.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따라다니는 문제가 나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절하고 주님께 속하는 이 전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아름다운 자도 안 되고요. 강한 자도 안 되고요. 영광 있는 자도 안 돼요. 자기에게 속하기는 얼마나 쉬운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쉬운 거요 자기. 아니 딴 때가 반가울 차이인데 또 반가워했던 분인데 자기에게 속하면 그래요. 예? 자기에게 속하면 그래요. 필요없는 얘기인데 한마디 하면요. 진두르기 초창기 때 그분 저를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신앙일 때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참 아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역할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뺑 돌아서 아래쪽을 돌고 돌아오니까 그분 사모님이 한 말씀이 이거예요. 성도를 몇 안 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사람이 왔는데 왜 그렇게 기뻐해 이래요. 그거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더듬어 봐도 제가 그분들에게 눈을 끼치라는 생각도 없고 그분들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생각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듬어 보면 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같이 함께 몸된 진토리 교회를 그 당시엔 진토리 교회를 말도 안 했지만도 그 세워보려고 힘쓴 분이었는데 그걸 나름대로 딱 붙잡아 보실 때는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겠죠. 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때 마음에 품었던 것은 때가 되면 비킬라 생각했어요. 저는 때가 되면 비킬라 생각했다고. 근데 그걸 문제가 마음에 품어본 거예요. 여러분 자유란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마음 품으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 되겠어요? 천국 갈 때까지 제게서 늘 깊이 있게 점검해 보는 건 뭡니까? 내가 나에게 속해서는 안 된다. 왜 그때만 아멘을 크게 해요. 내가 나에게 속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면 안 된다. 난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속해야 한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승리의 계속이나 믿음의 계속이나 영광의 계속은 멈추었어야 합니다. 우리 끝까지 자기 사랑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셨으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만큼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랑하면 못해요. 자기 사랑하면 그건 끝이에요. 끝날까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